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배출함으로써 최초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등장을 밝혀주는 본문 19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맨 우는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 내용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그때란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 내용의 필연적인 결과로 그 이후 내용이 수반되었음을 뜻하는 확실하건대 그러므로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파기하면서까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영토 밖 이방 세계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 모 교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안티옥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티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보다 먼저 안티옥에 이르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안티옥까지 이른 것입니다. 본문이 맨 운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베드로가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임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른 뒤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일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위한 참된 도리요 참된 이치임을 우리가 분명 알고 있긴 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입니까? 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내가 지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 장차 내가 누리거나 지니게 되리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잃을까 염려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던 80노인 모세가 단지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는 것 역시 용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용기였습니다. 유태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태인의 관습과 관례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역시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안티옥에 누구보다도 먼저 안티옥에 이르렀던 본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마침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에 이르렀습니다. 지중해 구브로 섬과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안디옥에 이르렀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그곳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0절의 헬라인이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 2번을 보면 어떤 사본에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본문의 헬라인이 헬라인 대신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티옥에 이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런 사본에는 이 세상에 그런 사본도 있었다는 정보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안티옥에 먼저 이르른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유태인 속에 이미 헬라파 유태인도 포함되어 있고 20절의 헬라인은 19절의 유태인과 대칭되는 이방인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절에서 안티옥에 이르렀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안티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기려졌을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티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 중요한 안티옥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몇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티네스 안드레스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조차 성경은 전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몇 사람들이야말로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절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대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요체를 단 세 단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주지 않고 상대가 가져올 혼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아무리 결혼 예식을 거창하게 치른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 간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두 번째 요체는 절제입니다. 우리말 사전은 절제를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엔크라테이어는 정도껏 절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put aside, 아예 제쳐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앵크라테이야 한다는 것은 정도껏 양을 절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정도껏 절제하겠다는 것은 평생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도껏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답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기 있게 끊어내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른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크라테이아의 원형은 어디 어디 안에를 뜻하는 전치사 N과 힘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의 힘,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끊어야 할 것들을 용기 있게 끊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혔던 믿음의 마지막 요체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그릇된 관계 속에서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고작 공동묘지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더럽히고 혼란시키는 불의한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도 당신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 총독의 반응은 사도행전 24장 25절 하반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이신칭이 성화, 심판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요체를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벨릭스는 틈이 나면 바울을 다시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그날엔 바울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벨릭스 총독이 다시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6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이후에 벨릭스는 여러 차례나 바울을 불러내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주님을 믿지도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은 혹 사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체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가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설교가로부터 수차례나 영성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벨릭스 총독의 주된 관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여러 차례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신봉하고 돈의 힘을 더 신뢰한 벨릭스 총독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리석은 벨릭스 총독이 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봉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요체는 이신칭의 성화,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언젠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만 그 날에 대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 날짜가 임박해도 시험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 전날에도 무사 태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용기 있게 오직 진리를 쫓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의미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듯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당신께서 친히 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하심은 단순히 샘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상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시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로 주일에만 신자로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샘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상 주심임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을 부인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어느 그리스도인도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오직 부귀 영화만을 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상에 대해 12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 언급하실 때 언제나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세상의 상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하나님의 상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일 수도 없으려니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인간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포상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박수갈채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의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 인간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됩니까? 박수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박수갈채의 크기만큼의 허무감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박수갈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체도 없는 인간의 박수갈채를 탐하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왼손이 하는 일을 자신의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가립니다. 세상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가리면 가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더 커짐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셈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더욱 겸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가릴 줄 아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티옥 교회를 세웠던 본문 속의 몇 사람이 왜 특별히 복된 사람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안티옥 교회를 세우면서도 자신들을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았기에 그들에 의해 세워진 안티옥 교회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공명심에 빠져있는 인간이었던들 그들에 의해 세워진 안티옥 교회는 2000년 전 인간의 조직으로 잠시 존재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사람 건너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왜 무기력한지, 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샘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인간들의 이름만 난무할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난무하는 곳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인간의 이름만 난무하는 곳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인간들로 인한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는 못해서 용기 있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샘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불신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자신만 내세우려 했던, 그래서 단순한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인간의 박수갈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맞바꾸어 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샘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으십시다. 무엇을 하든 용기 있게 우리 자신을 가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문 속의 몇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내세우려 한 것이 그들의 죄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바벨탑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결국 무위로 끝났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패역한 사울왕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목에 비수를 겨누었던 페루나 압살롬도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모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는 못해 도처에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셈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는 못해 단순한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무기력하며 무의미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실체도 없는 세상의 박수갈채보다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사모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주심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가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상을 푯대로 삼아 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용기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서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더욱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가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는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얻고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